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세배도 드리셨고 또 세배도 받으셨습니까? 이 설 명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오랜만에 만납니다. 객지에서 생활하느라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 또 각처에서 생활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지간에 반갑게 만나서 오랜만에 못 나눈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직장생활하느라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느라 만나지 못한 가족들 간의 정이 오고 가는 시기가 바로 설 명절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간의 기쁨과 정이 나누어지는 그 훈훈한 설 명절의 중심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손주들 부쩍 큰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는 부모님 세대.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전쟁의 흉측한 참상과 그 상처, 그리고 가난의 아픔의 그 시기를 직접 겪어내시면서 전쟁의 폐허를 목격하셨고 근대사의 격변기와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의 그 부흥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고 경제 발전의 그 기틀을 몸으로 다지셨던 그 역사의 증언자요 목격자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 시대의 고생담을 말씀 좀 드려달라 부탁드리면 여러 가지 이야기 보따리들이 막 풀려나옵니다. 온갖 가난과 어려움, 말로 못할 고생을 몸으로 경험하신 그분들이 함께 손주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설명절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혹시 증손자까지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일제시대의 그 민족적, 문화적, 정신적 아픔을 다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셨던 그 삶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들의 삶을 견주어 보아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다윗이 살아갔던 그 시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교되지 않은 고난의 길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위협을 늘 피해 다니면서 아글람 굴, 블레셋 땅으로 광야로 도망쳐 다녔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결속시켜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추격하는 사울왕과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점점 쇠퇴해갔고 다윗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된 후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시온에 거주하며 다윗성을 쌓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러 평화를 이뤄냈으며 하나님의 길을 다윗성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드디어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윗은 다윗성에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동인 시절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살게 되기까지의 시간을 추적해 보면 대략 15년에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수모와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얼마나 힘들게 견뎌냈을지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의 구절들을 통해서 그의 살아온 여정의 고통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각오하는 수많은 전투를 치러내어 오늘 다윗성에 평안하게 살게 된 다윗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다윗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면 직접 전투마다 진두지휘하며 지금까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앞장서 왔던 다윗이라면,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다윗의 삶이라면 그가 지금 누리는 그 평안이 그의 수고와 인내, 그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주어인 여호와를 강조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처럼 수많은 질고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며 치열한 전투와 경쟁을 넘어서 이제 숨 돌릴 만한 자리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의 부지런함이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수를 무찔러 주셨고 하나님이 평안에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아무도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은 당시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시온 산성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해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최고급 나무 백향목으로 자신이 거할 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이런 평안한 삶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음이 죄송스러워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나단,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어지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살인교사를 해서 살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왕에게 그 다윗왕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인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여 솔로몬에게 전해주는데 그 이름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을 왕임을 주장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그의 행동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했을 때에 그때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단이 판단하기에 왕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윗성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한 천막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계획을 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어도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단과 달랐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은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나단이 보기에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교회의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두 번 전하게 예정돼 있어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말씀을 미리 두 편을 말씀을 두 설교를 두 개를 준비해서 집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정이었는데요. 브라질을 아시는 목사님 부부가 초청을 하셔서 방문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이틀은 집회를 하고 나머지 5일은 브라질 주변을 여행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두 번째 이제 집회가 그 다다음 날 예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 편의 설교를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다음 집회 때 전하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 본문이 아니다라고는 마음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첫 번째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여행을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두 번째 집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메시지는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죠. 일주일 여정의 짧은 시간에 또 설교 한 편을 다시 준비한다는 것이 큰 마음의 부담이기도 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새 본문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새로 말씀을 하루 종일 외부 출입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나머지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혹시라도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의 감동이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단지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두 번째 저녁 집회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선교사 가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들었던 그 본문이 그날 제가 새로 준비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본문을 듣고 그분들이 새로 선교사로 다시 재헌신하고 남미의 어느 한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훈련받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제가 설교한 그 본문의 원고를 요청해서 제가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다윗의 삶, 다윗의 의도가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에 선지자 나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절 7절의 말씀에 보시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살 집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 집이 없어서 성막에 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동안 장막 안에 거하셨던 것이고 어느 지도자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느 지파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관주가 되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번에서 사사에서 역대상 17장 6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역대상 17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데 역대상 17장 6절에서는 거기 어느 지파들을 사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로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 지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쉐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막대기, 지팡이, 족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막대기들, 지팡이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속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글 성경은 여기에서 족속들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여기를 홀들, 그러니까 지팡이들, 막대기들을 가리키는 그 의미인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6절과 같은 맥락의 지도자들이란 뜻으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번역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휘장 안에 거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지도자에게도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멋진 계집을 얻게 된 개가 그 집을 얻게 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계집을 선물해 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나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이없게 하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틀 안에, 자신이 지은 건축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우가 그렇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틀 안에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시도는 우상 숭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한 예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 모세와 함께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하나님, 곧 금송아지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최근에 엄청난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신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이 자기 자식을 살해해서 자기 방 안에 방치해 두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신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 교수라도 하나님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 가둬두기 시작하면 자식마저도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인하는 거짓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녀로 예언하던 빌립의 네 딸들도 자기 자신의 해석과 적용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둠으로 바울의 사역을 오히려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대한 프레임 안에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식의 그 한계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그 프레임 안에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짧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손을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던져놓을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지어놓은 집에, 왕이 지어놓은 집에 감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무제한성을 감금하려는 그 모든 시도는 거부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주도권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혹은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9절 후반절 둘째 줄을 읽어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그 열쇠가 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다윗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이끄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전투마다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높아졌고 더욱 그 이름이 위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오늘 구절을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미천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려고 하면 더 이상 방랑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필요합니다. 터전이 필요합니다. 방랑해야 하는 그 여행길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땅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두 발 디디고 설 터전 땅을 주겠다. 거기 정착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땅을 내가 보호하겠으니 그 땅에서 쉬거라. 쉼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해야 쉼을 얻습니다. 다른 곳을 넘보거나 과거에 찬란했던 추억의 자리를 추억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정착하게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땅, 더 나은 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착하게 하시는 그곳에 쉼과 안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정착하게 하시는 그곳에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11절 하반절 우리 아까 끊었던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미 새로 지어진 다윗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로 땅에서 벌목해온 그때 당시 최고급 목재인 목재로 사용해서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건축된 그 다윗성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다윗성보다 더 큰 성을, 더 아름다운 성을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궁, 1절에 다윗이 궁에 거할 때라고 말했던 궁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궁에 거하고 있는 이미 바이트에 거하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궁에 거주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드리기 원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백향목 궁전에 그 바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바이트를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이트는 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임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집은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에는 다윗의 사후 왕위를 물려받게 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는 바이트는 궁전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 둘째 줄부터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구절을 잘 보시고요.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세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집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그 예수를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예수 앞에 꿇게 하심으로 예수가 다윗 가문에서 약속된 영원한 왕이심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문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으로 편입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셨음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근사한 것을 해드리고 싶어합니다. 주를 위해서 무슨 길이 남을 기념비를 좀 세우고 싶어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합니다. 멋진 건물, 멋진 교회, 보이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을 담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집을 지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말씀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수고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어긋나고 서로 불신하게 되면 자녀들도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불신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나 업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을 세워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지어가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을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의 가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허물어지고 마는 솔로몬 성전과는 다르게 영원히 보존되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집을 짓기 원하십니다. 자기 집을 직접 손수 지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집을 지으면 정말 잘 지을 수 있는데. 왜냐? 처음 집을 짓는 것이라 아무리 애써 보아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습니다. 건축 자재를 잘못 골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살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지어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집을 지어본 사람은 정말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겠다. 다 좋은데 한두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몇 번이나 지으셨을까요? 다윗의 집을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집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 모세의 집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 바울의 집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집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설계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재료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지어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주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보이는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지으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십시다. 이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조그만 프레임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건물이나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모임이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처녀로 예언하던 빌립의 네 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편협한 생각으로 재단하다 보니 헛된 수고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짓고 계신 집 짓기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지으시는 견고하고 영원한 가정,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제2의 수요일 이 저녁,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